이사야 4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을 헤아려 알고자 합니다. 짧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속성의 시행 방식을 알 수 없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자이기에 이 시간 특별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주 앞에 감사의 송영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사야 48장 말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40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49장부터 이어지는 55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40장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고레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든 바사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의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새 일, 즉 포로 상태에서 해방을 중점적으로 다룬 본문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이사야 40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살펴보게 될 49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8장은 이처럼 고레스를 통한 새로운 해방,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일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9장부터 55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을 통한 진정한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48장은 40장부터 47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있게 될 49장부터 55장까지 전개될 내용과 주제를 소개하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까운 미래의 역사적 인물인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4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라라고 말할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먼저 하였습니다. 들을지어다 야곱의 집이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응답하도록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과 교류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에서 환도뼈가 골절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교류를 이겼다라기보다 사실은 완전히 굴복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곧 나를 이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추고 겸손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각시키고 얼마나 칭찬하시고 얼마나 격려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께 완벽하게 순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그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야곱의 자손이자 유다의 근원에서 난 자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자신들을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을 가장 크고 광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의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그분 안에서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바라보면 정말 그럴듯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 출신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깜빡 넘어가셔서 그들의 근본적 성품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위성과 왕과함은 물론 또 자신에게 반응하기를 거절한 것까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님을 기념하면서도 말미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그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본질과 실상을 나타내시되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이 지금 다 꿰뚫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 때문에 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뜻을 밝히시고 예언과 예언의 성취 방식으로 구원의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것을 다시 말해서 최종적 구원인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들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내용을 역사 가운데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했다는 이 말씀은 뭐 출애굽이라든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심으로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호련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뜻을 이루셨지만 전혀 예상이나 준비하지 아니했던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또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에요. 예언과 예언의 성취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준비하심으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정작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성격이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1절에도 2절 말미에도 또 4절에도 또 8절에도 언급한 바대로 이스라엘은 신실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도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도 했지만 그들은 완고한 백성들이었고 배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치 못한 날 때부터 배역한 족속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구원의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열심 가운데 주어진 계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예고도 없이 크신 어떤 일을 행하셨더라면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행한 일일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방식대로 이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그냥 한 우상이 또 한 어떤 다른 신이 이런 일을 행했을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과학이나 우연의 탓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뭐 크게 기도 응답이냐? 그게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인간의 이성의 차원으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행하실 일을 지속적으로 알려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도 아닌 하나님 그분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들의 완고함과 부패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일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이루어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바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바를 이루어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소유로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예고의 성취였고 언약의 성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의 일들이 눈앞에 드러났을 때 인생들로 하여금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합니까?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라는 말을 계속 하죠. 그랬다가 정말 그 일이 딱 일어나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뭐랬냐? 그래서 자신이 했던 그 말이 허투루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한 구원 그리고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생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 자체도 곡해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랬습니다. 목이 굳은 것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함을 나타내고 이마가 노시라는 이 말은 죄와 불의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스러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오래전부터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예사롭지 않은 어떤 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날 때부터 배역한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런 면에서 정말 형편없고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에서 우상 숭배적인 생각이 솟아날 것을 예견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놀란 분이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나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정말 그럴 줄 알았더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신뢰했겠습니까? 몰랐죠. 몰랐으니까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할 반역한 왕관 백성의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시기를 그분은 절대로 번거로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 그것이죠.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미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새 일은 어떤 일일까? 40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당연히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죠.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바벨론입니다. 고레스입니다. 물론 뭐 문자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우리처럼 그렇게 막 사랑하셨다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일들을 위해서 그를 들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새 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제부터는 언제부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보면 지금 이 시각부터라는 뜻이겠죠. 지금 이 시각부터는 새로운 일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새로운 일은 은비한 일, 즉 숨겨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20절 이하에 나오는 새로운 출애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지 7절에서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된 것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는 바로 그 내용들을 표현할 때 동원된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천지 개벽하는 그런 일보다 더 큰, 더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일은 지금까지 너희가 듣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면에서 볼 때 앞서 제가 이 새로운 일은 40장부터 47장까지 말씀을 염두에 두면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 귀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그 일은 진정한 고난의 종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물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 때부터 배역한 이스라엘 공의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이스라엘. 그처럼 예언과 예언의 성취 방식으로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신실치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미 제가 앞서 당겨서 언급했지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에서 새로운 일들을 말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왕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꿈에도 하나님 꿈을 안 꾸시지만 하여튼 우리로 말하면 우리에 비하면 꿈에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는 이 말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옮겨들여져서 그 땅에서 살 때까지 시종일관 배역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역한 자였다는 이 말은 뭐 무리바 물가에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산 국면만을 묘사한 말씀으로 보기보다 그들의 본성, 타락한 본성을 묘사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부패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생각이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내용을 역사 가운데 실천하시고 이런 일을 지속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새로운 일들까지 그에게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조차 받아들일 의지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완고하고 폐간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 성향을 이미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다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그냥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왕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의 죄를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 그것이죠.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땅히 멸절시키고자 하였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이 백성을 불쌍히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렸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먼저 모세에게 다시 이전과 똑같은 돌판을 깎아서 올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데 그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이 거기에 달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새 언약의 내용인 에스겔서 36장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도록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 에스겔서 입장에서는 이미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이런 일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생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인생들의 문제로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황당한 생각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마땅히 품지 않아야 될 그 이상한 상상들, 환상, 그 생각들을 하면서 헛된 꿈을 꾸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완고함의 문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특별히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제, 단순히 드러난 문제가 아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부패했고 인간의 본성과 생각과 성향까지 다 부패해서 어느 것 하나도 건질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이런 면에서 멸절당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선이나 의에 달려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영광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한히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처럼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궁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왜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풀무불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풀무불 같은 용광로 같은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왜 쳐 넣으셨습니까? 10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꺼기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 멸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에요. 괴롭히지 못해서 근질근질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적 결정이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는 회복을 위한 방편과 수단입니다. 심판 메시지의 내용은 심판이지만 심판 메시지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이라고 제가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풀뿔 가운데 그들을 넣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저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인가? 우리를 멸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참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성적으로 왕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수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애굽 땅에서 나와서부터 정착해서 살 때까지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가기까지 지속적으로 행하고 아니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왕관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이 그 내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말라기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제 같으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해놓고도 국물도 없다라고 저 같으면 말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실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관, 인간의 배역한 본성에 기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저의 구원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어떤 진보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조속으로 바뀌는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때는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특별히 뭐 청년 때 열심히 했다 그래요. 청년 회장 했다 그러고요. 봉사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전에 그런 봉사, 이전에 그런 헌신은 다 뭐였을까요? 자기 성취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다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다 보시면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칠 때 그것이 깊어서 그 일에 계속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현상교육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원인에 근거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진보를 내다보시고 아르미니스주의자들에 의하면 믿을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시고 구원하실 만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과 본성을 가장 잘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근본적 동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9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한 분이시니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궁유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궁유를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시면 베푸시는 만큼 영광은 그 정도로 줄어들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자신의 영광과 관계된 문제로 여기시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적 자비와 궁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과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은 그야말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우리는 35년 정도 일제 강점기 때 민족적 정체성까지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는데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다면 이스라엘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온 이방 잡족에 의해서 다 흡수가 되어서 그 존재성 자체를 찾아볼 수 없어야 마땅한데 1945년에 이스라엘이 버젓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으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감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그러나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새로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요한복음의 내용에 나타나는 예수의 영광, 내가 영광을 받기까지라는 바로 그 내용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이유도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연단받지 않는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생자들은 체벌하지 않습니다. 버린 자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왜 우리가 자녀들을 때립니까?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왕관 삶을 살 때 그냥 그저 내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유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표징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근실이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성품과 이스라엘 다루시는 방식대로 유사하게 우리를 다루어오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징인 만큼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6위는 내어버려 두심은 선택받지 못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고 특별히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라는 이 말씀은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도 뭐 다른 신들과 뭐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타한 어떤 신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신도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에요.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인류가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종적 심판을 행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주라 신하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데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가 행하는 이적, 막대기를 던지자 뱀이 되게 하는 이런 이적을 똑같이 따라했죠. 근데 나중에 이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게 될 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들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2절까지 오늘은 21절까지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1절 말씀의 반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다시 들으라 야곱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누구에게 기대어 있지 않다. 나는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게다가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이라는 말은 뭐 게다가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제히 서는 대상이 누군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신 바로 그분의 명령이라면 어떤 피조물이 일어서라 하면 일어나지 않을 피조물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만사 를 자신이 명한 바대로 뜻하신 바대로 주관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공개적으로 알리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 고레스죠, 그죠? 근데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근데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일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고레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 종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차원에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고레스와는 달리 정말로 사랑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사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은 고레스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름에서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구원의 일을 누가 알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들 중에 누가라고 말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나 우상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어떤 우상도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누구만 행하시느냐? 15절에 나타나온 바대로 하나님 그분만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실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즉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단지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내가 누구냐? 성경 읽다 보면 설명하지 않고 내가라고 말하는데 그 내가 선지자인지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인지 헷갈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16절 상반절에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했나니 라고 말할 때 나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라고 말할 때 나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8장 27절에 나 지혜는 이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언급하면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문맥을 보면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 나는 누구를 가리킨가 하면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제2위신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언도 하시고 예언하시는 그분이 그 현장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속의 드라마의 연출자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주연이세요. 놀랍죠, 그죠? 보통 연출자와 그 다음에 배우는 나눠져 있습니다. 연출하면서 주연 배우를 하는 경우가 전혀 없진 않죠. 제가 알기로 뭐 멜 깁슨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은 연출도 하면서 본인이 주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성자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49장 1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절에 4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랬죠. 3절에는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특별히 6절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라고 말하는데 나의 종이 된다고 말할 때 그 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고난의 종 50장 53장에 나타난 고난의 종 메시아를 가리키고 당연히 49장 16절에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시면 49장 7절 하반절에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한다라고 말하는데 왕들이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존재가 선지자일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러면서 고레스가 비록 물리적인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주관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진정한 출애굽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와 함께 논의하셨던 그 핵심 주제인 엑소더스 그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는 존재는 고레스가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왜 들어오셨죠? 이미 살펴봤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배역한 존재인데 그냥 두는 방식으로는 그냥 뭐 두면 낫지 않겠나. 상처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으로 두면 회복 본능이 인간의 몸 안에 있으니까 그냥 낫지 않겠나. 많은 이런 어떤 정도로 인간의 이 왕관 본성의 부패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에 기초해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엄연한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이루신 의인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될 죄값은 그분이 가져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16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다음에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나는 누구라 그랬죠? 메시아죠. 그 영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객관적 구속사역만으로는 인간의 죄된 본성의 부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취하신 조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1절에 이미 사실은 이런 내용이 나타났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리고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 본문을 찾아 읽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원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분은 창조사에게도 그분은 구속사에게도 가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사에게 가담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또 구속사에게 가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구속을 위해서 쓰임받았고 메시아는 진정한 구속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했잖아요. 40장부터 47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한 물리적 귀환을 가리키고 49장부터 55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구속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처럼 40장부터 47장, 그 다음에 49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본문이 이사야 48장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뒤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게 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개괄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복음서의 내용 안에만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정도 안에서만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처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의 그 큰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때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정말로 큰 구원이구나. 정말로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답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사는 우리 현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인간 본성의 부패함에 기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 안에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시고 왕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계시하신 내용을 이루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행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설복당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아는 자로서 세상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구원받은 신자는 일매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걸과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보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성 교회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